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구원에 있어 결코 소외할 수 없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기독교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경험하느냐에 대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은 푸뉴마티, 영적인 상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푸토코스, 가난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그리스어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욕과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기력 자체가 완전히 상실된 고통을 갖고 있는 거린의 상태. 이게 의욕도 없고 뭘 어찌 할 바도 모를 기력도 하나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 무엇도 해나갈 만한 의지력 자체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 이게 가난이란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세요.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이 땅의 그 어떤 가치로도,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파산의 고통을 느낌으로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자,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이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복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은혜로 바꾸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복으로 주어질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 동일한 표현이겠지만 시편에서는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리고 어떤 제사의 제물, 제사의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예배자의 심령,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중심, 예배자의 태도,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이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시편,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3절의 이 표현이 시편에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 낙심한 사람, 깨어진 마음과 상처난 가슴.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이 누구에게 적합한가, 이루어지는가, 기독교의 구원을 받은 자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인가를 역으로 거슬러 추적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신과 이 땅의 것에 대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가치에 대해 영적인 기대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아,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이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절대 의존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이자 은혜,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감동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 용어를 가지고 오면 치환시키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되지 아니할 때, 그 은혜가 약화될 때 다른 것으로 이것을 내 영적인 공허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수용되기 시작하면, 세상의 가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경건은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내용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로 첫 인사와 감사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거룩함을 추구할 때 바르고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확인해드렸어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점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첫 번째, 바울이 정리하고 하나씩 하나씩 처방이 시작하는 첫 번째 문제점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감동 대신에 앞서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세상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주장되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처방을 내립니다. 진단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처방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점검함으로써 신앙과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해요. 먼저 고린도전서 저 뒷부분에 가면 16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현재 고린도전서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이 되기까지 나는 계속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에베소, 지금 바울이 현재 사역하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에베소랑 편지가 지금 출발했던 이 고린도 또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고린도랑은 그 사이에 삼각형 모양의 지중해가 볼록 올라온 바다가 가운데 있어요. 그 바다를 에게해라고 읽힙니다. 지중해가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도구마처럼 생긴 게 아니라 가운데 뾰족하게 이게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불쑥 이렇게 쏙 뿔처럼 올라치고 올라갑니다. 그 뿔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그리스, 유럽으로 되고 오른쪽에는 터키 땅으로 이어지면서 아시아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게해를 기준으로 고린도와 지금 에베소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건데 바울에게 11절, 12절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글로에의 집,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온 사람들, 아마도 글로에의 집에서 온 사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잘 추적해보세요.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처럼 건물을 멋지게 하나 지어놓고 사람들이 각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흩어지고 이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모두 집을 중심으로 모였던 가정 단위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안에 교회 건물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성도의 집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집을 중심으로 작게 모이면 10여 명, 많이 모이면 4, 50명 정도로 모이는 거예요. 이 근로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근로의 집을 예배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근로의 집 가정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고 서로 분쟁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분쟁의 내용이 바울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아볼로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르는 무리가 있고 베드로를 지도자로 따르는 무리가 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따른다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무리가 만들어지면 대표적으로 네 개의 파벌로 지금 쪼개져 버렸다. 근데 이게 쪼개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분쟁한다. 심각하게 상대와 함께 말다툼을 벌이고 서로의 관점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 이 분쟁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상황은 제가 방금 표현했던 것들을 떠올려보세요. 한 교회당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이쪽 줄에 있는 사람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이 사람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식의 그림이라기보다는 한 가정집을 중심으로 모이는 어떤 교회는 바울을 따르고 또 어떤 성도의 집이 열려가지고 가정교회가 이루는데 이 가정교회는 또 누구를 따르고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분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네 파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울을 따르는 무리, 이거는 좀 비교적 상식적으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 가장 먼저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한 자가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그 지역에 찾아가가지고 가장 먼저 열심히 일을 하면서 텐트를 만들고 그곳에 함께 거주하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회당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집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첫 번째 사역자로서의 바울은 존재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기억될 만한 사람의 이름, 가장 먼저 언급될 만한 기독교 지도자로서의 바울, 이거는 상식이겠죠.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보겠습니다.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교훈대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바울파를, 아마 이거는 원조야, 우리가 원조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왔던 그 바울을 향해서 그 사람 우리가 이게 배신할 수 있냐, 순정.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조 순정파. 이 바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무리는 원조 지향적이고 순정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 아마도 이렇게 억지로 별명을 붙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등장하는 또 하나의 파벌이 뭐냐면 아볼로를 따른다는 무리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1절을 참고해보면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1세기에서 가장 로마 제국 전체 안에서 손가락이 들만한, 몇 손가락이 들만큼 융성했던 도시 북아프리카 이집트 땅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의 출신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300년 전에 3세기쯤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70명의 학자에 의해. 그래서 이것을 70명의 학자에 의해 번역됐다 해서 70인경이라는 별명을 붙이는데 70인경이 만들어지고 번역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거의 유대인일 가능성이, 성경에는 유대인은 직접적인 표현은 안 나오지만 유대인일 가능성이 대부분의 학자는 유대인으로 추정합니다만은 아무튼 구약 성경이 일찍 세계 공용으로 번역된 도시의 출신으로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교육이라는 게 그 당시에서 유명했던 교육은 수사학입니다. 논리적이고 표현력을 가지고 그것을 막 다양한 표현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능통했다 그랬으니까 이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수사학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전달하는 능력도 탁월했을 거예요. 언변이 탁월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볼로가 예수님의 복음도 알게 되어서 이제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말씀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을 바울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딱 들어보고 성령에 대해서 뭔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와서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이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아볼로를 부르다가 조금 보충해주는 내용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충 중인 내용을 딱 더 장착을 하고 교육을 받은 이 아볼로가 바다 건너 고린도로 건너가요. 고린도로 건너가서 바울이 사역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앞서 아볼로에 대한 인간적인 특징이 뭐냐면 언변이 탁월하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고백이 이제 이번 여름을 지나 후반부로 가면 고린도후서를 들어갈 텐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과 11장 16절 두 번에 걸쳐 바울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표현 중에 하나 뭐가 나오냐. 쓴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탁월한데 실제로 그 사람 말주변이 없다. 너무 버벅대거나 목소리가 너무 안 좋거나 논리력이 떨어지거나 그냥 얼굴 안 보여주고 글만 보면 좋을 텐데 얼굴 보여주고 말한 소리를 들으면 확 깨. 이런 거죠. 저도 한 번씩 이제 우리 교회에 강사를 누군가가 추천하면 제가 던지는 말입니다. 내가 그분 글을 읽어봤는데 말은 어때? 아무리 글이 탁월해도 성도들 앞에 나와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스토리텔링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글은 굉장히 탁월한데 말주변이 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 수면제로 이제 처방하는 사람 있잖아요. 입을 말을 열면 다 조는 사람. 지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핸디캡 약점이 뭐냐? 바울의 논리는 기록된 성경을 봐도 놀랍습니다. 로마서는 완벽한 하나의 신학 논문입니다. 그만큼 논리정연한데 말이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에게 뭔가 부정적인 어감을 주었어요. 여기에 비해 아볼로는 수사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쥐락펴락 아이도 웃기고 할머니도 웃기고 아볼로가 설교하고 나면 성경 본문은 모르겠지만 예화가 막 말을 남는 거죠 이렇게. 오이 그거 아볼로 목사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막 엄청나게 A부터 C까지 예화가 막 쫙 이어지는 엄청나게 말주변이 좋았던 사람. 그런데 지금 고린도서 1장을 보면 바울 이후에 다녀갔던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걸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해서 몇몇 가정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언변이 탁월했던 이 아볼로가 다녀가고 난 이후에 뭔가 표현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사용하지 않았던 예화, 바울이 표현하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법으로 성경이나 신앙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새로운 지식, 화려한 언어적 기교가 막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볼로에 대한 호응이 확 일어나면서 원래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 중에 아유 아볼로가 또 대단한가 봐.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새로운 무리로 갈라져 나왔겠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나 화려한 기교를 추구했던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지식파라고 제목을 붙여보죠. 바울을 따른 사람은 원조 순정파, 아볼로는 신지식파, 이렇게 색깔이 싹 구분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1장에 보면 언급되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 이거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을 바울이 언급을 해줍니다. 이 말은 고린도 사람들이 베드로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뭔가 연관고리가 있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이 아볼로가 다녀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베드로가, 베드로의 행선은 사도행전을 이후에,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지는 로마입니다.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서 로마로 가는 길을 중간에 가다 보면 로마를 거쳐가는 것이 일반적인 걸음 중에 하나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아볼로가 다녀가고 난 이후에 로마로 가는 길에 고린도를 들러서 어느 기간 복음 사역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고린도 성도나 또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어딘가에서 말씀 사역할 때 그곳을 지나가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들었겠죠.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겠죠. 이들이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 보니까 뭐 바울도 다녀갔다, 아볼로도 다녀갔다. 야, 우리는 저쪽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왔는데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이제부터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추정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 중에서 고린도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그의 과거 경력을 누군가로부터 듣기 시작했다,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면 정통성 시비에서, 사역자의 정통성 시비에서 정말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냐? 지금은 그가 번듯한데 그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사역자로 우리가 다 존경할 수 있냐?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린도 사람들 안에는 바울이 다녀가고 난 이후에, 아볼로가 다녀가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역과 직분자와 그분의 사도와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여기에 이 바울의 과거 전력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의 정통성, 사역자로서의 정통성을 흔들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특급 제자, 특급 사도, 누구를 떠올리겠냐고요? 베드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녀갔건,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 왔건 간에 바울의 리더십이 흔들릴 때 성도들 안에 바울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가 대안이 됐겠냐 말이에요. 베드로겠죠. 자연스러운 추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볼까요? 정통성을 추구하는 명예추구파? 정통적이다, 이게. 이게 명예롭다, 이 사람이. 틀어도 틀어도 먼지가 안 난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분파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냐. 뭐 이게 문제가 될까 싶지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이 가정교회는 누구를 따르고 저 가정교회는 누구를 따르고 한 번씩 만나보면 서로를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 막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교회가. 야,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맞다고 라고 소리치는 본질적인 기독교회를 추구하는 파라기보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심각하게 시작하는 게 12장과 13장과 14장의 배경 안에는 은사를 남용하거나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 인간 지도자들의 이름이나 인간 지도자들의 설교를 기억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소통해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로부터 직통적으로 계시를 받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은사 추구파 또는 신령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예수님의 이름을 빗대가지고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니까 라고 말함으로 인해 자기들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고집을 드러내는 모습들도 분명히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다면 어떻게 반응이 오를까요? 예수님을 분파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들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도 지금 오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읽었지만 이 분파 문제가 3장까지 갑니다. 2장도 3장도 4장 일부분까지도 분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가장 긴 내용으로 지금 처방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는 파벌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나서 왜 분쟁할까요? 아니, 우리끼리 말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해오면서 마음속에 존경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설교자도 있고 좋아하는 닮고 싶은 모범적인 어떤 신앙인물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요. 이런 식의 존경을 뛰어넘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더 옳으냐를 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을까요? 여기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 힌트가 10절에 하나 나와요.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편을 나누지 마라. 편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그리스를 쓰고 있어요. 이 똑같은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용례를 찾아보면 이 싸우는 정도와 목적이나 배경이 밝혀질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진다 할 때 스키스마타 똑같은 표현이에요. 완전히 찢어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그냥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옳다고 말함으로 아닌 사람들을 완전히 찢어내려고 하는 찢어버리는 거예요. 파괴적인 지금 분쟁이라는 거예요. 파괴적인 편을 나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에 종종 이 단어가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편을 나눈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7장 43절이나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바리새파와 헤롯 땅과 그 다음 사두개파가 각자의 정치적인 셈법을 가지고 각자의 지금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동일한 목표지만 내용은 다른 거죠. 요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헤롯 당원들과 사람들이 각자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자가 나뉘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교회의 일처리 문제나 또 교회가 진행해야 될 일들에서 의견 다툼이 벌어지는 양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신학적인 견해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찬식을 할 때 빵을 먹고 잔을 나누는데 이게 뭐 나눠줘야 되느냐 아니면 나와서 먹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 다툼으로 분파가 지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느냐 저렇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분파가 발생했던 핵심적인 게 뭐냐? 핵심적인 것은 세속적인 권력욕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명예욕이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빗대가지고 내 이름이 동반 상승할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을 따르는 것이 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따라야 내 가치가 저 사람들보다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를 더 강조하고 더 높이려고 만드는 이 욕망 때문에 교회가 지금 찢겨지고 파괴되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지도자를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과연 좋은 신앙이냐? 어떤 사람들 편에 붙는 것이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설교를 듣는 것이 어떤 목사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 내 신앙이 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더 놀라운 쪽으로 빨리 올라가느냐? 라는 식의 지금 일들로 싸우고 있고 파벌을 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리들과 함께 이게 다른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과 더 높고 누가 더 유명하게 되는지 과연 기독교의 복음이 누가 더 센지를 쟁투 여기 쟁 11절에 나오는 이 쟁투는 다툼 에리데스라는 그리스어예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의견의 차이나 갈등을 뛰어넘어 이것을 치고받고 싸우면서 부서지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이 고린도의 사회를 한번 빗대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상류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지식인들과 부자들은 이 고린도가 바로 옆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와 함께 고린도는 그리스 철학의 굉장히 명문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각자가 따르는 그리스 철학자의 라인을 좋아했어요. 파벌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사회의 상류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철학적 서성을 따르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티타임 시간에 철학적 논쟁을 벌이는 게 상류사회가 여유 시간에 하는 레저 활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아 우리 스승이 이렇게 말했는데 해서 다른 스승을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논리에서 내가 이겼어. 그럼 내가 이겼다 하고 집에 돌아가는 쾌재를 부르고 쾌감을 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상대의 사람들보다 지식 수준이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탁월하다. 내 논리가 더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말싸움의 논리가 말싸움을 벌이는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사회의 상류 사회에서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의 영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다 보면 양자로 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원하고 피 한 방울 쓰는데 너 지금부터 나의 양자가 되라. 또 어떤 사람은 찾아가가지고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에게 내 후견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인을 만든다는 겁니다. 라인을 정치적인 후견인을 세워서 내가 누구의 양자야? 내가 누구의 지금 계파에 요번에 가입이 됐어? 그러면 그 누구란 이름을 빗대가지고 자기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위상과 승진에 지금 발판을 닦기 시작하는 분위기. 이게 고린도 사회의 일반적인 지식인과 상류, 중상류층 이상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그림의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왔다고 치보세요.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파벌과 분쟁의 핵심은 세상이 지향하고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 좀 더 유명해지고 자기가 조금 더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드러내기 위한 세상의 가치나 방식을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들고 들어왔고 적용하면서부터 발생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0절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너희들의 의견을 합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도록 지금 권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나뉘었던 그런 세속적인 방식이나 모습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기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성도들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영생의 백성들이니까 이 땅의 것으로 들고 들어와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일들을 그쳐야 되지 않냐? 결국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서 그들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어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 이름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냐? 아볼로가 역으로 말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했냐? 베드로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해서 완성을 했냐? 사람을 따른다고 그러는데 과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었느냐? 당연히 교회가 형성될 때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누가 아볼로와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서 갑자기 13절에서 바울이 왜 세례 이야기를 끄집어낼까요? 세례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고백하면서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 구성원이 되는 입회 절차가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구성원이 되었는데 세례를 받고 구성이 되었는데 내 이름으로 네가 세례를 받는 거 아니잖아. 예수의 이름의 대속을 통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놓고도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라고 말하므로 세례를 언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지역 안에 교회가 생겨질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줬던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가정의 그 식구들만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왜냐 하면 내가 세례를 줘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나누어지는 이것이 자기가 고린도를 방문한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로 말미암는 대속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1차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후에 장로를 세워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이 의견과 회의와 절차를 따라 세례를 줄 수도 있으니까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의 임무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적극적으로 베풀지 않았다라고 함으로 인해 이런 부연적인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고린도 교회가 유명인들의 이름, 그 이름들에 기대해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파벌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현대 교회도 그대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많은 성도들을 찾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회 이름만 나오면 그럽니다. 이게 어느 교회 다니는가 물을 때 저는 진주시 지수면 시골에 있는 후세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저 시골에 있는 교회 다녀요. 여기.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고개를 딱 들고 보기 힘을 주는 사람들은 이제 서울의 M교회 다닙니다. 서울의 O교회 다닙니다. 서울의 S교회 다닙니다. 이런 겁니다. 성도가 한 만 명쯤은 되고 그 사람은 TV에 막 나오고 교회가 늘 이렇게 좀 이렇게 누구나 다 알 법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정도 다니면 나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 제가 그러죠.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은연 중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뭐냐 번들어야 되지 않냐? 번지려야 되지 않을까? 그 틀이 아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 누구라고 이렇게 아주 유명한 뭐 이렇게 H 목사라고 K 목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뭐 이게 누가 다닌다고 이렇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가수도 많고 우리 교회는 누구도 많고 그랬어요. 그거랑 나랑 무슨 경건의 능력이 차이가 나냐고요. 이게 편승하려고 하는 야릇한 욕망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지체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내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길 때 자기는 기준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무슨 기준인데? 일단 제일 큰 교회.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두 번째 큰 교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예 그거 말고 좀 자기 같으면 섬기고 좀 사회 가기 위해 A교타이 A교회. 성도는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좋은 교회다. 아예 가면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일을 하더라도 좀 큰 교회 가가지고 제가 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번듯하게. 제가 이렇게 좀 헌신적이니까. 큰 교회 찬양대원이 되고 큰 교회 이렇게 좀 중고등 부부장이 되고. 돌아서서 그러죠. 연병. 뭐 저는 나쁘다기보다는 기본 생각 자체가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왜 어떤 교회를 가느냐. 제일 개인적으로 반가운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지태 형제가 이제 가정을 옮겨서 다른 지로 가게 될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 지구로 가게 되면 이런 교회를 가십시오. 추천서 또는 임명서를 받고 이제 간. 저는 이게 원래 교회가 가져야 될 질서예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신학적인 전통과 신학적인 견해 위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그거에 대해서 그런 교회를 물어오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한 서너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먼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혹시 그곳에 추천해 주실 우리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검색을 합니다. 그 교단의 교회를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같은 신학적 견해를 가진 이 교회를 추천하십시오. 와, 두 말 없이 그 교회에 딱 찾아가서 등록하고 임명서 내고 저는 이게 원래 종교계의 이후에 계신 교회가 교회를 옮길 때 전통이에요. 이게 사라지니까 감정적으로 튀거나 의지적으로 튀기 시작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뭐 교회가 많은데 뭐 장로교인이 오순주 교회도 가고 장로교인이 감리교인도 가고 감리교회가 장로교회도 오고 이제 그런 분들 보면 묻습니다. 설교가 좀 다를 텐데요. 교리가 다른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데요. 아 그래도 뭐 똑같은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신학이 없는 설교, 교리가 없는 설교. 그러니까 매일 패스트푸드나 입에 맛있는 설탕으로 범벅이 된 과자만 먹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나 방식 세속의 사람들의 이름에 빗대어가지고 자기의 유명세나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를 더 높이려고 하는 이 방식을 못 벗어나 교회 안에도 똑같이 오자마자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대장이야. 그런 분 있죠. 교회 오면 스캔을 쫙 합니다. 이 교회에서 실세가 누굴까? 아이고 저 목사가 보니까 저 성도에게 꼼짝 못하구만. 저 성도는 보니까 그의 와이프에게 꼼짝 못해. 그럼 저 와이프에게 선물 갖다 줘야 되겠군.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와서 한 몇 주 동안 스캔을 해요. 이 교회를 누가 좌지우지 하느냐 딱 보는 거죠 이렇게. 아,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감격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과 헌신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초보적이고 유아의 해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구원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바울이 계속 이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쭉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의 통로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절대 기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결국 바울이 18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어리석게 여기고 기독교를 어리석게 여기고 복음을 저버리면서 부정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절대 은혜와 가난함을 계속 유지하는 은혜의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9절부터 21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안내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줘요. 비록 인간들이 보기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은 전혀 흠모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임을 교훈한다라고 바울이 역설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특별한 표적을 늘 구합니다. 이 말은 정말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냐 구원자이냐 할 때 정치적으로 지금 유대인이 로마 제국의 약사이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계를 눈에 보이는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만한 그런 눈에 보일 만한 어떤 징조로서의 메시아,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이 땅 위에서 회복시켜줄 만한 승리주의적인 어떤 구원을 열망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다.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 입각한 잘못된 그들의 믿음, 잘못된 세계관이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했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이상한 왜곡된 신앙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편 그 당대에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신약성경이 기록된 이 당대의 그리스인들 철학에 빗대고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던 이 그리스인들은 영혼과 육신을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지식이 훨씬 더 탁월한 것이다. 그러면서 보다 더 고상한 지식, 왜 그리스인들이 철학자들의 기호에 따라 나누어서 상대방을 그냥 묵살내는 것을 기뻐할까요? 더 탁월한 지식을 가질 때, 더 탁월한 지혜를 소유할 때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의 노름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수단으로서의 이 그리스 철학은 아주 더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 지식 노름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볼 때 아니 로마 제국의 사형 틀에서 죽어버렸던 그 재판 판정에서 사형을 받아 죽었던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겠냐. 그리고 그가 죽었던 사형 틀이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의 도구가 되냐.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과 십자가는 실패의 도구이자 어리석음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24절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탁월함보다 더 탁월해요.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이 강조하는 그 강함보다도 더 강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각들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경건과 구원의 길인 거죠. 이제 바울은 26절부터 2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를 돌아보도록 주의를 환기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고린도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지혜나 지식에 탁월했던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유명한 가문에 속한 자들도 많지 않았어요.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오히려 어떠한 인간적인 기준이나 공로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님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당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기준이 무엇 때문이라고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설교를 시작할 때 인용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형식과 그냥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 여러분 이 미련하고 약하다는 표현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돈 많은 사람은 교육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미련하고 약하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파산의 고통을 겪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상의 지혜와 강함에 자랑하거나 잇대지 아니하도록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미천하고 멸시를 받으며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유력한 은혜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하는가에 대해 바울이 26절에서는 부르심이란 단어를, 27절과 28절에서는 선택하다는 단어를 네 번에 거쳐서 부르시고 선택한다는 단어를 26절부터 28절까지를 바울이 강조해서 쓰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또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29절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나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공로를 자랑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합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두 절이에요. 30절과 31절은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한 소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유일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지혜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의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구속이 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기 때문에 오직 교회는 주님 안에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에 대해서만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인용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9장 23, 24절에서 이와 같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서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땀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이게 여호와가 강조하는 자랑의 근거들이에요. 자,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경건의 능력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십자가는 두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죽음의 틀이고 자기 부정의 틀이며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완전한 절망을 알리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확인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기준인데 내가 교회 밖을 나가면 이 정도 삶을 사는데 라고 하는 모든 기준을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로 이루는 유일한 길과 유일한 진리와 유일한 생명임을 의미하면서 자기와 세상의 방식 넘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안내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은혜 힘을 넘어서 온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세우거나 우울해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살아왔던 여러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정하니까 비굴하지 않게 해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세상의 기준을 보면 내가 병들어 있는데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비굴해하지 않도록 우울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십자가는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영적인 균형을 잡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영적 거울이기도 하다란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영광을 친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만남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영광을 덧입고 난 이후에 그가 그동안 추구하며 달려왔던 세상에 속한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설교자로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를 더 첨언하고자 해요. 그러면 교회가 유지될 때 예수의 십자가만을 더 높여야 된다고 말할 때 의사결정 구조나 뭔가를 일을 진행하는데 모든 것을 다 그냥 뭐 안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셨던 모든 세상의 지혜, 세상적인 능력이 다 있지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작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통제 아래에 성령의 열매가 살아있는 가운데에 충분히 교회는 의논하고 교회가 효율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율성이 없으면 이상해집니다.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예배를 3시간, 4시간 여러분 자꾸 무작정 설교해 보세요. 이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때는 진을 지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기준되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원리가 그래요. 오늘 분쟁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질문해 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분파가 없으니까 전 세계에 하나인데 개신교회는 너무 많이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갈라진 것을 인간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해서 갈라진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풍성함으로 한번 보십시오. 교회 역사 안에서 개신교 성도들은 각 교단의 신학자들은 그렇게라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에 대한 주체가 성도 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해석의 각도에 따라 적용점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회는 성경을 바라보는 신학적 견해에 따라 교회가 교파가 나뉘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종교개혁은 종교개혁 당시에도 신학적 견해에 따라 교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그런 교파가 싫은데 그것도 교파라고요.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견해라고요. 신학을 싫어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신학이라니까요. 무신학. 그러니까 무교회주의 그것도 신학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니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교회, 가정교회가 있고, 골로새 교회,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모습이 다른 이 신학성경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건물을 얘기할 때 창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도구는 금으로도 지을 수 있고요. 어떤 거는 은으로 지을 수 있고요. 사람의 몸을 비유해요. 다 코겠냐? 다 눈이겠냐?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비록 교회가 문제가 있고 부정이 있고 잘못하는 게 있어도 교회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비록 한국교회가 욕을 듣고 우리가 지탄을 하지만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진행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겸허하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알고 있고 자기가 깨닫는 대로 자기가 묵상한 대로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 맞나? 이 성경을 해석했던 신학적 견해와 전통 안에 있나를 따지면서 그래서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함께 합의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교회가 갈려져서 A교회가 B교회로 나뉘어졌더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자기 욕망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탄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가 교단이 많다 그러는데 그 그래서 자기가 총회장 한번 하려고 집회를 열어가지고 대회 운영위원장 한번 해보려고 그걸 지탄해야 되는 것이죠. 핵심을 분리를 말하지 않아요. 종교개혁 자체가 왜곡된 교회로부터의 건강함을 위한 분리였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단순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분파를 통해 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자기의 명예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자 하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었다고요. 그래서 분쟁과 분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상에 있는 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은 십자가 앞에 서보십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각자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이 과연 십자가 앞에 맞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울해하고 무엇 때문에 우쭐대고 있는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은혜로만 구원을 입은 하늘 백성들의 신앙과 경건을 격려하기 위한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나 방식이 철저히 통제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영광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로 모든 죄성이 잠잠케 될 때 기독교의 경건은 강화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고 함께 힘을 실어야 될 중요한 교회의 방향일 것이다 생각됩니다. 함께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오늘 승찬식을 준비하도록 하죠. 151장 우리 승찬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